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싸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또 단에 섰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에 아수르에서 또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새처럼 비둘기와 같이 떨며 나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상태를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아마 이와 같은 단어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란, 다툼, 싸움, 전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또 종교와 종교 사이에 문화와 그 문화 사이에 그런 충돌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쉴새 없이 세상은 소란과 분쟁과 싸움으로 얼룩져 가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평화입니다. 평화. 평생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추구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평화를 얻지는 못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회가 평화를 간절히 갈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을 떠난 세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무나 놀랍고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가시기 전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유산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적인 부귀나 재물, 권세나 명예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재물을 또 돈을 권세와 명예를 남기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를 명예를 얻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또 권세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평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유산을, 특별한 유산을 백성들에게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는 것,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것을 소유한 사람, 그 마음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가난하고 또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심한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하기도 한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궁핍과 가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아갔지만 공통적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셨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이 위대한 유산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세상이 알고 있는 평안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 거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었던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참으로 경건하고 탁월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 매튜 헨리가 본문을 주석하면서 너무나도 인상적인 글을 남겨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튜 헨리의 주석을 제가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때 그의 뜻을 정하셨다. 그는 그의 영혼은 아버지께 맡기고 그의 육신은 요셉에게 맡겼다. 그의 옷은 군병들에게 던져졌고 그의 어머니는 요한에게 돌보라고 맡기셨다. 그러나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그의 가엾은 제자들은 어디에다 맡기셔야 했을까? 그분은 금도 은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즉 그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참 많은 소란스러운 그런 뉴스들을 듣지 않습니까? 한 주간도 이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 My peac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이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 평화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토록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조약과 어떠한 협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폭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멸망시키기에도 남는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는 만큼 모두가 만족하게 먹을 만큼 충분한 그런 물질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이나 금이나 이 세상 물질과 같은 것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가능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평화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불의한 일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그런 그 시위대들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정부를 향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까? 불의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들에게도 불의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양편이 정부도 그렇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어떠한 불의한 일들은 결코 참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모든 것들은 다 참아내도 이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한히 확장시켜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들의 죄악을 참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평화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공의가 만족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묘사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른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자들에게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시는 구절일 텐데요. 그곳에서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가히 생각지 못하였던 평강이라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저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가? 어떻게 저와 같은 환경 가운데 던져져 있는데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그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에 경험하셨던 그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대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받으셨고 바리새인들에게 강한 그 적의를 또 미움을 받으셨고 또한 그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에 직면하셨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의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평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결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향하여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이 완전한 이 평안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평안은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며 성도들에게 평온함과 고요함을 허락해주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으로 이 평안을 경험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께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참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던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시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던져지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태장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살이 막 찢겨졌겠죠. 저녁이 되니까 그 맞은 상처가 쑤셔오고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을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과 같은 그런 추위라면 그 동굴, 그 캄캄한 지하 동굴이 얼마나 춥고 습한 그런 곳입니까? 그곳에 갇혀져 있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돌아볼 때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엉엉 울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와 진노하는 말을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의롭도다. 그들을 욕하고 저주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성난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하였는데 백부장의 손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가시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표류하여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결국에는 배가 부서져서 모두가 죽을 위험에 처해졌지만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극한의 상황들을 경험하였고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 여러 위험들을 이미 다 지나온 이후에 빌립보서 4장 6절을 쓴 것입니다. 편안한 난로 옆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그런 모든 풍요로움 가운데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안이 나의 평안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유는 이것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외에는 결코 그것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세상의 일시적인 그 평안을 비교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기껏해야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뿐입니다. 본능적인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코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까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 양심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내적인 평강, 마음과 양심의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주는 그 일시적인 평안은 거짓된 것인데, 왜 거짓된 것인가 하면 삶의 모든 현실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참으로 수고로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계산에 넣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 문제를 사람들은 계산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고차를 사실 때 보면 굉장히 점검할 일이 많죠. 겉에 이렇게 화려하고 겉이 그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그 차를 사시면 안 될 것입니다. 점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차가 사고 기록은 없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기계적인 결함은 없는지, 그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죠. 근데 그 차가 큰 사고가 났고, 또 여러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렌트카였고, 또 엔진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서 몇 마일은 그냥 갈 수 있지만 몇 마일 이후에 엔진 오일이 다 새버리고, 그러면 그 차의 그 밸류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제로죠. 마치 세상이 평가하는 일시적인 그 평안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계산해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빼뜨리고 계산한 허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삶에 결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죄악된 삶을 멀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을 빼앗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 조건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허락하셨지만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곧 평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범한 후에 눈물로 회개할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렇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영적인 유산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평안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일입니다.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그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죠. 많은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근심과 걱정입니다. 성도들에게 해야 될 것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붙들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원하거든 이 환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강을 원하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 간구라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진리를 적용하십시오. 저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한 주간입니다. 제 마음을 많이 다스리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와 같은 평강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단순히 그것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무런 원수도 없는 그래서 문만 열고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이 오면 사력을 다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있는 땅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빼앗아야 하는 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또 믿음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나갔을 때에 그들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나 갈렙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갔을 때 패배한 적이 없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한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진리들을 우리가 붙들고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고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선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해 나갈 때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에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맛보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평안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성찬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특별하신 그 임재를 성찬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